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2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오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 이렇게 여러분들도 고백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가 누구이고 그 예수에 의한 구원이 무엇이고 과연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지 못한 상태로 우리는 기계적으로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많은 의문이 있지만 기존 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해줬죠. 다 해줬는데 그 답변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고 구원은 내가 과연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도 여러분의 의문을 여전히 가지게 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갈등을 어떤 기존 교회에서 하다가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교회 밖에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어떤 전도를 당하게 되면 전도자를 만나게 되면 그들이 기존 교회의 어떤 이런 모순들,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것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거다 하면서 그들을 이제 자기네 교회로 끌고 가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정통이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성도들을 많이 이쪽 이단 쪽으로 빼앗겼는데 그것을 뭐 이단을 탓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들이 제대로 된 성경을 가르치지 못했고 예수가 누구인지 본인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예수에 대한 답변을 못했고 그 결과로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단들 중에서 뭐 예전에는 뭐 통일교가 있었고 요즘은 뭐 신천지도 있고 또 뭡니까 이거 안식교도 어떤 이단이라 주일날 예배드리면 안 되고 초일날 예배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이단도 있고 또 최근에는 뭐 휘지가 낙토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 가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휴거를 기다려야 된다 해서 근리 사람들을 끌고 간 그런 어떤 여자 목사님이시던데 그분도 이제 그런 기존의 교회에서 어떤 실망한 사람들을 데려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전 여기서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이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정통이 다른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채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예수를 제대로 알아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런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복음이겠지만은 그들은 배워서 자기 자신 혼자 성경책을 읽다 깨달아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람이나 정통이나 이단이나 둘 다 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휘지가 낙터라고 해서 거기서 휴거를 기다려야 된다 하는 그 사람도 얘기 들어보면 기존의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 목사님도 깊은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휘지 가서 휴거를 기다린다, 물리적인 휴거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기존에 자기가 듣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말씀에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만족이 없고 대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딴 곳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저쪽 이단으로 다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소위 말하는 이단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통이나 이단이나 다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고 참다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못 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제가 여기서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제 점차 여러분들 말씀을 깨달아가고 또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점차 받아나가게 되면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거지로 들리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점차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보면 이것 이외에 다른 말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만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난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그냥 밖에서 교회 다닐 때는 어떤 교회 다니는 것을 어떤 이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남들한테 깨끗해 보이고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교회 다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도 예수를 만나서 내가 다시 한번 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창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지금 태어난 옛 생명이 죽고 다시 한번 거듭난 생명을 가졌을 때 우리들은 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귀한,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이루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이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못 박히고 이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해서 그 생명으로 여러분이 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완전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죄 없는 예수의 생명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아 내가 예수에서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될 때까지 적어도 여러분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 말씀을 따라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밖에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사회생활의 어떤 부가적인 그런 요인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으면 제대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받는 것이 세상에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정이 교회 다녀서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고 부는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삶을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제자들이 예수에게서 고침받아서 사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 생활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서게 되면 그 말씀에 전력 투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복이 하거나 뭐 줄타기 하거나 울타리에 서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다 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비라는 단어가 그렇지만은 여기에 인생을 다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사도바울과 같은 사도가 되어서 남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바울도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바울이 한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한테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바로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고 순종해서 이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내가 가진 생명을 공유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예수의 생명을 나눠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도 그것은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했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말씀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라 나서서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나도 사도바울이 했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도 예수가 했던 구원의 일을 남은 인생 동안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이것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따라 나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여러분들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데 우리 모두는 열심을 내서 이 말씀을 계속 따라 나서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을 세웠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을 세운 내가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전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일꾼으로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절에서 하는 얘기인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바울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일을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삶 전체에 걸쳐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사도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고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계시한다. 그것을 보인다.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비밀의 경륜을 계시하는 것인지 이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3장 8절이죠. 읽겠습니다. 8절 읽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생각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열심을 내서 믿을 때 알지 못하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믿었을 때는 예수 믿는 자만 골라서 핍박을 하고 죽이기도 했다고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예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 주님 그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속죄하는 마음 잘못했다는 그 생각이 아주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을 불러서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자기 자신을 불러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것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자 은혜를 주신 은혜를 받은 그 일꾼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꾼이 되었는데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거죠. 이것이 없는데 전하면 이거 가짜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이단이나 저쪽 어떤 우리 이전의 교회들을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지식에 입각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꽉 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나 거기서 배우는 사람이나 거기서 제대로 된 것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인데 누구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알아야 그걸 남한테 전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추적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그냥 무한하다 이런 의미이겠지만 찾을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듬어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찾을 수 없는 그런 풍성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바울이 얘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추적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 밖에서 여러분 들으실 때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뭡니까? 예수 믿었더니 병 고쳤다. 예수 믿었더니 시장 당선됐다. 예수 믿었더니 뭐 취직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예수 믿었더니 죽어보니까 천국이더라. 뭐 이거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옛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누리는 복락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부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듣기는 들었지만 이런 것밖에 듣지 못한 것이고 이것의 풍성함 이외에는 다른 풍성함은 여러분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적인 썩어질 그 결국 영원하지 않은 그 풍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영원한 풍성함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았을 때 나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함은 풍요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이 옛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치고받고 전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놓고 가야 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험한 것에 자기 목숨을 투자하는 것인데 비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서 나도 그리스도가 사는 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풍요를 느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풍요를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풍요라는 것인데, 근데 이 풍요는 우리는 알지를 못하죠. 뭐 그런 거 있어? 내가 여기 세상에 힘든 거는 알고 한시적인 것은 알지만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있어? 이렇게 얘기는 들어도 여러분들 선뜻 거기를 달려서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 아직 알지는 못하고 실체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따라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잘 듣고 잘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점차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는 이런 것이 한계가 있구나. 적어도 이것을 내가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친다면 그것은 헛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에 귀가 쭉 기울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믿어야 되고 바울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더 열심을 내서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따라 나설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그는 그리스도의 풍성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되었고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왼편에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왼편에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 세상에 지금 접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또 한편으로는 에베소 교인들을 접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직 풍성의 세상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세상하고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할 때 이 하늘의 지혜로 얘기를 하죠.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걸 들을 때 이게 무슨 얘기야?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무슨 구름 잡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저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들도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도 점차로 사도 바울의 얘기의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풍요로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서 계속 누리게 되겠죠. 자라나게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들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풍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쪽 세상하고 이쪽 세상 남아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경계선에 서가지고 이쪽 사람들 일일이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 문 앞에서 있는데 천국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죠? 세상 안에서 천국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천국 문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지기가 뭡니까? 이게 들어갈 사람 봐가지고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 들여보내고 들어갈 자격 없는 사람 안 들여보내죠. 근데 사도 바울 앞에 오게 되면 그 에베소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말씀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이 다 부여되면 이 사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이 사람 들어가라 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지기는 하나님 나라 앞에 문지기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문지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문지기다 아니다. 사도 바울은 문지기죠. 천국 문의 문지기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문지기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느낀 사람으로서 남들도 들어보낼 수 있는 그런 문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문의 문지기가 되는 거죠. 자, 시편 84편 10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찾아보십니다. 시편 84편 10절 11절. 자, 시편 84, 10절,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국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 미니이다.
주의 공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요로움 속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한날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는 것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것하고 그러니까 천배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배라는 것은 이로 비교할 수 없는 상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은 이 세상이죠.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자기 자신이 처한 영적인 그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나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깊이 읽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에서 구원받은 사도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전부 천국 문지기로 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이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사도들은 전부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내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국 문지기로 남은 세상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일꾼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삶 동안 남들을 이 천국 문으로, 천국 문 앞으로 인도해서 천국으로 들어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준다, 이렇게 시편 기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의 이 말씀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그 내용하고 합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문지기라는 단어가 옛날 호텔에서 호텔 들어가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어주고 뭐 짐 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뭐 문지기라 이렇게 우리가 뭐 팁이나 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영적인 문지기는 이게 예수님도 영적인 문지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죠. 문이고 문지기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자는, 문을 지키고 실질적으로 그 집행하는 자는 문지기인 것입니다. 문과 문지기는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문은 어떤 인격이 없죠. 그러나 문지기는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문지기하면 문을 관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죠. 양의 문이라고 해서 자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안에는 그 양의 문이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데 이 그리스도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행위를 하는 자, 그리스도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보내고 안 들어보내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자는 문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지기의 자격은 그 안에 그리스도, 문인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지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은 이 영적으로 문지기라는 표현은 정말 귀한 복받은 자인 것이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도가 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된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어키퍼, 이게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지기가 된 사람들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보람, 그 의도를 이제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거듭나게 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만 한 생명, 우리가 태어난 그 생명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건 사단의 괴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한번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시고, 이 땅에서 너희가 힘들 때 나에게 의지해서 예수를 만나라. 예수가 너희들을 생명을 바꿔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꾼다는 얘기가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일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일, 사도 바울이 문지기로서 하는 일인데,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전하는 자들은 전부 이 문지기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9절 말씀. 두 번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일꾼으로서 하는 일,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시니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영원은 언제부터인가? 영원부터 감춰져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감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원이 언제인가? 우리는 이 영원하면 시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저쪽 그 이전에 하나님이 혼자 계실 때 아 그때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격하지만 사실 그 영원은 우리와 좀 상관이 없는 영원이죠. 그 영원이 어떠면 어떻고 저떠면 어떻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죠.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헬라어 단어도 영원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영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라는 뜻이에요.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시대, 에이지죠? 에이지. 시대인데 이게 뭐냐면 이전 시대 동안, 이 시대도 어떤 시대냐면 지나간 시대, 지나간 시대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이 지나간 시대 동안 감추었던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지 영원부터 감추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나간 시대부터 지나간 시대 동안 감추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 뜻이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대 동안 감추었던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나간 시대는 언제냐? 지나간 시대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신약과 구약을 말씀드릴 때 예수가 2000년 전에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됐다 하면 이건 역사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가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약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왔다 간 예수의 신약시대는 역사적으로 시작되고 지금까지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예수는 내가 만날 수 없고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시대죠. 그 시대 신약시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와서 구원한 사도 베드로 일행과 그 제자들 이들은 예수에 의해서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신약시대가 시작됐죠. 왜냐하면 예수가 그들을 간섭하기 시작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왔다 간 그 예수를 아무리 지금 생각하고 내가 신약시대에 살고 예수 이후에 뭐 이 복음시대에 살고 있다 얘기를 해도 복음이 쥐뿌리나 내 안에 들어온 거 없고 그 복음의 예수가 나한테 말한 것도 없고 책망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예수 시대가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신약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죠. 예수를 안 만났는데. 그래서 이 각 시대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린 역사의 오류에 속아 넘어서는 안 돼. 오류라기보다도 역사의 그 역사적인 사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은 그것이 나한테 지금 진행되어야 그것이 그때 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신약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으면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온 순서에 따라서 그 나온 사람들을 그때 개별적으로 신약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원이란 그 단어는 이전 시대 동안 감춰뒀던 것, 그러니까 이전 시대라는 것은 예수가 오기 이전의 시대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도 개인적인 구약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구약시대. 구약시대 때는 감춰져 있죠. 예수에 관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여러분의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을 때 밖에서 예수의 체험 없이 예수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가짜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고 제가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만나서 신약시대를 체험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풍요함이 없기 때문에 전 그려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전부 감추어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자유교회의 말씀을 들을 때와 자유교회의 말씀을 듣기 이전의 시대가 둘로 갈라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복음의 말씀 여러분 듣고 있으니까 자유교회를 만나기 이전에 그 여러분의 시대들은 감추었던 시대인 것이고 그때는 이전의 세대인 것입니다. 이전 세대. 이전 세대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알려졌어요? 안 알려졌어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믿어도 헛개비 믿는 것 같고 마음의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달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교회 이전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있고 자유교회를 만난 이후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자유교회 이전의 삶은 구약시대. 자유교회 이후의 삶은 참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고 인도받고 있으니까 신약시대가 여러분의 개인별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전 세대에는 가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감춰져 있고 비밀은 감춰져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자에게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전에 듣던 말씀하고 지금 여기서 듣는 말씀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이 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을 수 있으면 그만큼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말씀이 여기저기 성경 말씀 어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로 이 말씀을 연결해서 지금 말씀드리죠. 에베소서 얘기하면서 시편까지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들이 서로 이 톱니가 맞아 들어가지 다 맞아 들어간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톱니가 맞아 들어가지 어긋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맞춰보면 잘 맞아 돌아가는 것이 톱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난 목강 때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볼 때 이 교회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옷을 재단할 때 예전에 양장점에서 이제 가위로 잘라가지고 옷을 재단하잖아요. 재단가지고 꼬맬 때 이쪽 천하고 이쪽 천하고 딱 맞아야 옷이 올바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는 여기 자기가 말씀을 듣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쪽 옷감하고 저쪽 옷감하고 맞춰서 꾸몄을 때 아주 완전한 옷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물론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도 이 교회 말씀은 톱니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 잘 맞아 들어가 이렇게 자기가 깨달아서 그 얘기하는 것도 좋고 그죠? 그렇고 또 이분은 또 나름대로 그 집사님은 나름대로 옷을 꾸밀 때 양쪽이 딱 맞아서 딱 올바른 옷을 만들어내듯이 자유계 말씀들은 다 이렇게 딱 맞아 딱딱딱 다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들었다는 그런 자기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교회마다 교회 각 지체마다 그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그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어떤 꼭 말씀을 그렇게 맞춰 나가야 되냐 맞는다는 것을 간증해야 되느냐 이것이 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 적어도 깨달아야 될 사람이 딴 생각하고 넉넉히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정신 차려서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라. 왜? 이게 잘 듣고 따라 나서야 남들한테 설명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내서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이렇게 좀 오차도 없이 다 맞아 들어간다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서도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영원부터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영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전 세대 이 참된 그리스도가 여기 현재에 있는데 말씀 안에서 여기 현존해 있는데 이것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전에는 그것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서 계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그다음 후반부 한번 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의 비밀의 경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감추었던 비밀을 그 비밀이 어디에 감춰 있냐면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감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물리적 세상, 이 우주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뭐 하나님이 창조한 건 다 아는 것이고 그걸 뭐 구태여 성경에 기록할 필요는 없겠죠. 기록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로 기록됐냐면 그것이 지시하는 실체를 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시한 실체. 그것이 지시한 실체라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하고 창세기에서 그 천지창조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오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인데 그 어둠이라는 것은 어디의 어둠이냐면 이 우주 공간의 어둠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해가지고 어둠 속에 있던 구약 시대에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의 마음 속에 비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깨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창세기 1장의 그 내용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죠.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이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한 그 내용대로 비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창세기 1장을 그냥 우주 창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풍요를 알게 만드는 것을 이걸 창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만물을 창조한다는 얘기는 아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것인데 그게 지금 계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있냐면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빼는 게 좋겠습니까? 빼든 안 빼든 우리가 해석하고 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했다 이런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좀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넣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는 없고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엉망진창인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질서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창조하신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계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을 감추었던 비밀의 경류를 계시하고 드러내는데, 무엇을 드러내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밀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경륜을 얘기를 했을 때는 이 경륜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비밀이 나에게 온전히 계시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경륜인 것입니다. 이것이 경륜.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원이신 것을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주는 것이 경륜인 것이에요. 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 둘의 차이는 경륜은 이제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비밀은 구원, 구원의 비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꾼으로서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이전 세대에는 감추었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계시하고 비밀의 경륜을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창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알게 한다는 얘기는 비밀을 안 만큼 그들은 자라났겠어요? 안 자라났겠어요? 그들은 자라났습니다. 자라날 만큼 비밀이 그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들어간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적으로 아무리 가르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가야 되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지기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문을 들어간 만큼 내가 그만큼 그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 자유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서 이전 세상은 지나가 보내버리는 것이고, 이제 새 세상,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 세상이 여러분 안에 점차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일을 여러분에게 이루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한테 한 이 얘기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유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루는 이 일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결국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동참한 자가 됐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화합해서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비밀을 알면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 비밀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에서 참된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남은 인생 그 구원을 남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문지기가 남들 근데 들여보내기 위해서 잘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정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참다운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서 그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풍요로움을 에베소 교인들한테 나눠주게 되면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의 풍성의 나라로 들여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 풍성을 내 손으로 더듬어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따라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는 어디에서 깨냐면 이 부활 세상, 그리스도의 풍성의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일들은 이전 세대 동안에는 감추었던 구원의 경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에는 감춰져 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단이나 정통이나 다 이 말씀은 예수를 체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전부 이 말씀이 그들에게 눈이 가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오셔서 이제 천국 문 앞과 그 문지기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지기 인도함에 따라서 이제 천국 문에 하나씩 입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가 소중하다고 자주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여기가 천국 문. 일반 교회는 일단 거기서 천국 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여기 진짜 천국 문이죠. 휴거가 여기서 일어난 이 바로 이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지기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 안으로 그리스도 풍요로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이것들은 비밀이었었는데 지금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이 문에 계속 점차 들어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좋은 때, 이 좋은 장소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